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장터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31절, 32절에서 장터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덧붙인다면 제목을 뭣도 모르는 장터의 아이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많은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쉽게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비유를 통한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그 올바른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들 혹은 심지어는 교리들까지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 그리고 또 이전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29절에서 35절 이전에 보면 19절 정도서부터 침례자 요한이 이제 나오고 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그 두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오실 그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오던 메시아 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단순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구약에 대연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대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의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케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일부에 나와 있는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서 전해라 이런 것이죠. 여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1, 2절 또 일부를 보면 즉 기쁜 소식이 전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 때에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덧붙여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이죠. 이 말씀은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 구약에 대언된 메시아의 모든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했었던 모습과 매우 달랐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큰 실족거리로 남게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27절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목소리, 즉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는 대언이 침례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일련의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본 자들은 구약에서 대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갑니다. 29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요한의 침례는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와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한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교회에서 주는 침례는 그 형식면에 있어서는 물에 잠기는 침례가 같지만 그 의미는 세대적으로는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그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멘. 즉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재침례죠. 그렇죠? 아나베티즘입니다.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베티즘이 아닌 구원받기 이전에 뭐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물로 뿌리는 의식이든지 아니면 물로 이렇게 흘리는 의식이든지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랬을 때 구원받고 성경대로 침례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침례를 말씀드릴 때 거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성경대로 받는 침례가 자신이 가져왔던 믿음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 그럼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와 무엇이 다른가?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실족거리가 될 것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그 침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갖고 오실 약속된 다윗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그 당시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이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들로부터는 예수님이 심한 반대에 직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자들이라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심지어는 그 요한의 침례가 일어나기 전에는 침례의식이 없지 않고 있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런 의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이 의식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믿고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분명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하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라고 언급을 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분명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자 요한이 바로 이어서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멜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도 침례를 준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며 죄의 회개의 침례를 주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위하는 침례를 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요한의 침례는 바로 곧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그 기다리며 메시아를 올바로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여 씻음을 받는 의식의 침례를 줬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끗이 씻는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일부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또한 거부하며 요한의 침례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힘,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다시 요한으로 가서 침례를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한의 침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날의 침례의식은 회개 그리고 죄의 씻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헌신에 대한 상징이 물론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의미를 한층 더 의미를 집어넣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 시대의 침례에 그 의미를 더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의식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의식을 통해 영적인 씻음을 받고 실제로 물리적인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침례는 그에 더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범위가 달라졌지만 하늘의 왕국과는 좀 범위가 달라진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나와 있는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 이 땅에서의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으로써 들어가는 그러한 의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경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침례의 사건만 보았을 때도 그 형식은 같지만 요한의 침례 이전에 했었던 침례, 요한이 주었었던 침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침례에 대한 그 의미적인 구분이 성경 내에서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세대에 따라 주님의 침례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의식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이 침례 주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을 향해서 꼭 받아야 했던 그 침례도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역시 또한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이 침례에 대한 부분은 교회가 행하는 의식으로서 그 의미와 형식은 1세기 이전에 완전히 그 기초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의 새로운 침례의 의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완성과 함께 그 교회의 기초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기초 위에 또 다른 이상한 교리나 다른 기초 교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더 이상의 다른 의미의 적용의 침례가 더 필요하진 않죠. 한 침례만이 이제는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 종류의 침례만이. 메시아를 거부하며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올바른 구원과 올바른 침례와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말할수록 계속 거꾸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행하려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아이들과 같다고 비유하셨을 때에는 이때에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하는 의미에서의 아이들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아이들의 특성을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본능에 충실하려는 것이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충실합니다. 그 뒤에 있는 깊은 의미나 어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혹은 싫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것 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좀 땡깡을 피우고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막 울고불고 합니다. 권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무서움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권위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들고 그 몰에서 갑자기 아이를 들더니 눈을 가리더니 막 뛰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어떤 가게를 싹 지나갑니다. 아이는 뭣도 모르고 눈이 가리채 이렇게 쭉 지나가요. 봤더니 그 옆에 가게가 장난감 가게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보면은 난리를 피우고 그 안에 들어가자고 울고 떼를 쓸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가리고 뛰는 아이 아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아니 그것을 부정하죠. 인간의 본능은 사실 죄성입니다. 죄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옳은 것이 왔을 때 그 죄성과 부딪히면 옳은 것을 부정하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그 이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나의 생각에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을 계속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그냥 잡으려고 하고 그것은 마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 같은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기뻐하자고 할 때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자고 할 때 슬퍼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좀 만났었습니다. 꽤 많이 자주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을 해드려도 귀뚱으로 듣는 것이죠.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말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겠습니까? 한 분은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뭐 돈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아예 학교가 급하고 막 심지어는 막 생각이 막 뻗쳐나가서 사회의 혼란도 고쳐야 돼요. 막 사회의 혼란도 막 정말 문제가 큽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사회를 고쳐야 되는 일이다. 그때 제가 대답을 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그분들 모두 구원 받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황당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는 게 무슨 대수인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안타까운 일이죠.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그 요한의 침례를 거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 큰 진리를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구원의 초청을 시큰둥 거부하는 그들은 본능에 충실하여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주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불경스러운 것임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실 저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이 넘어서 구원 받고 그전에는 교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갓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거의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유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냥 난생 처음으로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순간 저에게 이렇게 탁 들어온 말씀의 뜻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은 너무 기쁜 일인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해서 기뻐할 줄도 모르고 또한 그분은 곧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그런 분이신데 그들은 그런 엄청난 불경스러운 일에 가담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나중에 후회할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갑자기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탁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놀랐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하고 있었던 신혼 때였었는데 제 와이프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 장면도 전 기억이 납니다. 저녁에 침대 위에서 같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제가 이걸 읽은 거를 생각한 걸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자매는 시큰둥했었던 분위기 기억합니다. 잘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은 진정 슬퍼해야 할 일, 진정 기뻐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의 본능에 의거해야 그것을 쫓고 있는지 본능에 의거해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지 경각심을 갖고 진정 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본능을 쫓다가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정말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요한의 침례가 필요할 때는 요한의 침례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는 구원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후에 진리 안에서 더 성장해야 하지만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를 계속해서 제시하실 때 그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을 놓치고 슬퍼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 계시될 때마다 부정하고 반대로만 했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자신의 감각과 본능과 전통과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진정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5절에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약간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의의 열매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과 같은 열매를 또한 낳을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훗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도 함께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슬퍼해야 하고 진정 기뻐해야 할 일들을 올바로 구분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의 주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올바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